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매일 성경의 본문은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큰 단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곰곰이 보시면 알아차리실 수 있겠지만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개의 본문인 셈이죠. 앞에 두 개는 개연성이 아주 짙은 본문이고 뒤에 두 개의 단락도 그 사이에서 연관성이 있는 단락입니다. 이 네 개의 본문을 다 짚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뒤에 두 개의 단락, 그러니까 18회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함께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주 절대적인 날이죠.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작은 움직임조차 절제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눈치 보며 서로 정죄 당할까 긴장하며 보내는 그런 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절대적인 안식일도, 이 안식일 규례도 그들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이나 혹은 뭐 염물 같은 것들을 먹이는 일 정도는 안식일이지만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허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들에게 소나 나귀는 어떤 존재죠? 가장 직접적인 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아무리 절대적인 율법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할 안식일 규례라 할지라도 서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정도는, 합의점 정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8회 동안 귀신에 들려 몸이 꼬부라진 채로 살아왔다고 소개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찾을 수 있는 대목이지만 곰곰이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을 소개하는 장면에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뭘까요? 이걸 좀 염두하시면서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 혹은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이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직접 나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향해 그의 신적 권위를 고백하거나 그가 진짜 능력 있는 대상임을 소리칩니다. 마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당사자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이 대부분이에요. 또 어떤 게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두 번째로 어떻죠? 본인이 직접 나올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이나 공동체가 대신 기도해 주거나 대신 예수님 앞에 이 병자, 이 대상을 데리고 나옵니다. 결국 그렇게 본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나온 대상이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대상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면치 않고 그를 치유하셨어요. 그에게 구원을 전파하셨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18년 동안, 18회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예수님 앞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나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알렸던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리 지르면서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모습도 그 한마디조차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한마디가 뒤따라오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한마디 말씀만 나옵니다. 본문이 무언가 이 성경을 읽는 저나 여러분에게 혹은 당시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강조하고 싶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뉘앙스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본문에서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보다 더욱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이 여인의 치유 장면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회당장의 반응이며 안식일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논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 여인이 한 영혼이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 그 기적과 병에서 놓인 사건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논쟁을 주 메인 아이디어로 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치유받은 직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장이 분을 내요. 분노했다는 뜻이죠.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도 노동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회당장의 분냄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보시오 사람들, 이 안식일 외에 6일이나 6날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 안식일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회당장의 반응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율법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당연히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말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충분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타당한 이유를 대고 있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대의 사회의 약속으로, 약속의 관점으로 봐도 이 회당장의 반응은 누구 하나 반박할 것 없이 타당한 거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당장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당시에 안식일의 가축을 위해 일하는 것은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 만한 그냥 일상의 보통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구도가 보이십니까? 유대인들과 회당장이 주장하고 싶은 건 안식일법의 엄중함인데 이 엄중함 속에서도 너희의 재산을 위하는 일에는 유두리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데 어째서 그 사회적 합의가 주는 절대적 가치만큼의 한 영혼의 구원은 소외시키는 것이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치유받는 이 일은 왜 당신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정면 반박하시는 예수님의 논리적 표현을 듣고 1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한 번 반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회당장뿐만 아니라 모든 반대하는 자들까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뭐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 사두개인과 같은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싶고 율법을 나눌 만한 그런 유대인 신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부끄러워했다라고 반응해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부끄러움을 좀 의미하기에는 당시의 문맥과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워하다는 동사의 헬라어 용법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수치감이 극에 달해서 몸을 움츠린다. 다시요. 누군가가 수치감을 너무 크게 주었기 때문에 몸을 움츠리면서 그 수치감에 반응한다 이 뜻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17절에 사용된 부끄러워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극도로 주어서 지금 내가 멈추지 않고 그 몸을 움츠리면서 수치감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이 사람들이 수치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회당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에 대한 이중잣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율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시점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18해 만에 병에서 치유받은 장면을 보면 13절과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어떻게 되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이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자가 곧 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펴다 동사의 의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17절의 사람들의 수치심에 의해 몸을 굽힌다의 동사와 정확하게 대조하는 표현으로 쓰인 방법이에요.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펴다는 뜻의 동사인 아폴로이오 동사는 이런 표현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벽히 일어서다, 회복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난 18해 동안 사로잡혔던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 여인이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어섰습니다. 동일한 그 시간, 이 여인의 일어섬, 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그 논리적 반박에 수치심을 느끼는 유대인들의 수치심에 의한 몸이 굽혀져, 몸이 낮아져, 몸이 움츠려져 있는 모습과 정확히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죠. 이 여인이 비로소 몸을 펴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런 말이겠죠. 한 영혼의 가치와 한 영혼의 소중함이 이 안식일 그리고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의 관심보다 그 절대적 가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한 영혼의 변화는 당시의 사회의 관점이나 한 영혼의 변화는 당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그 철학과 방향보다 훨씬 더 절대적이고 우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복음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받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절대적 가치를 이 본문에 묵상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가서 보면 이 한 영혼이 펴다라는 동사의 아폴로이오를 보니까 아, 이 한 여인이 치유받았다라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본문 전체를 하나의 관점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잘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어떻게 하리니? 일으키리니.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반복해서 우리가 지금 13절에서 여인의 펴다의 동사인 아폴로이오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6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무엇이 탄생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이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인 교회의 탄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간 선택된 주의 백성들의 장막이 무너진 것이 회복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사실 구약의 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이오 일으킨다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냐? 한 여인이 영혼이 일어선다는 의미보다도 더욱더 확장돼요. 그 끝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도래하시면 무너진 하나님 나라, 무너진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이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아폴로이오, 회복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자, 이 여인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뭘 예표하는 걸까요? 한 여인의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의 영적인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 공동체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는 건 그 영혼 자체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무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왔지만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다. 그런데 나아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돌아섬을 경험한다면 그건 바로 그 영혼의 회복을 통해 그 공동체가 역시 살아나며 그 공동체가 역시 일어남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걸 이 여인의 편, 여인의 회복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본문의 네 개의 단락을 반으로 쪼개서 보면 뒤에 두 개의 단락에 개연성이 있다. 두 개에 이어지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을까요?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시기 전에 이런 접속사가 보이세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한 영혼의 치유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18절, 19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여타 다른 씨앗들보다 더 작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아주 조그만 씨앗입니다. 그런데 19절은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고 비유합니다. 작은 씨를 뿌리면 나무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겨자나무는 관목입니다. 관목은 정확하게 어떤 나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나 은행나무와는 달라서 속이 비어있는 줄기예요. 그러니까 이 줄기 자체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자라도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관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는 표현이 사실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이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역시 이 구절도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끝으로 에스겔 31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의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 한 나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한 나라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이 나라는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31장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은 과거의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애굽이 마치 백향목과 같아서 아주 크고 넓은 큰 화엽수와 같아서 그곳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었죠. 그때 애굽은 그런 나라였죠. 라고 하며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이 뉘앙스를 가지고 와서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겨자나무일까요? 겨자나무에 깃드는 공중의 새들일까요? 공중의 새들이겠죠. 본문의 핵심은 겨자나무가 아주 작은 씨앗인데 엄청 커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강대하게 바뀔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의 나무에, 이 겨자가 겨자 씨를 뿌려 얻게 되는 이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말입니다. 바로 백향목에 거해야 할 이방의 민족들이 지금은 비루하고 작아 보이는 겨자나무에 충분히 깃들게 된다. 이 말은 즉슨 공중의 새들은 바로 이방의 복음을 듣게 될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한 여인의 회심과 같이 한 여인의 치유와 같이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원리로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으로 누룩 비유를 보십시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자가 가루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누룩이 주된 재료입니까? 가루가 주된 재료입니까? 가루죠. 가루에 누룩을 넣었더니 누룩이 가루를 덮습니다. 누룩이 부풀어 그 가루를 크게 넘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변화가, 한 영혼의 가치가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바꿀 수 있는 동인과 위력이 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한 영혼의 소중함과 한 영혼의 절대적인 가치를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에 의해서 그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나라의 위엄과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한 영혼은 어떤 지체입니까? 그 한 영혼이 혹시 여러분 자신은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의 절대적 가치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3인의 모든 공동체 믿음의 권속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자유롭게 아뢰시며 함께 자유롭게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